있을까?
My friend
정말
함께 할 수 있어 빛나는 하루 당신의 삶을 영원히 사랑으로 감싸줄게요
아이를 양육하다 보면 부모의 생각만큼 아이들이 안 따라줄 때가 많죠. 그러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게 어찌 보면 당연한 결과이지. 나는 어른의 입장에서 기준을 잡고 아이는 그 기준이 없는 상황에서 만들어지고 있기에 지금은 그것을 알려주는 단계이지 판단하는 단계는 아니구나. 그래서요, 지금은 잘은 안 되지만 아이가 무언가를 잘 따라주지 않을 때는 눈높이라는 단어를 떠올립니다. 저게 저 아이의 눈높이에서는 충분히 가능한 행동이다. 그리고 그 뒤 아이의 눈높이에 맞게 가르쳐 주는 거죠. 자, 우리의 삶에서 사람들을 대할 때 나의 기준이 아니라 상대방의 기준에 맞춰서 그 눈높이에 맞춰서 대하고 말하고 행동한다면 우리 안에서 분쟁과 다툼과 시기는 사라지지 않을까 싶네요. 자, 오늘도 우리의 눈높이에 맞춰서 우리를 바라보고 또 우리를 이끄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 가지고 해피타임 출발할게요.
돌보시고 그 신령과
어딜 가든지 주와 함께 걸으리.
유효림이 부른 예수 나를 오라. 네, 피처링으로 문정미가 함께한 곡 듣고 왔습니다. 눈높이라는 단어 여러분들 좋아하시나요? 저는 언젠가부터 이 눈높이라는 단어를 제 삶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 단어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누군가 특별히 이제 아이들을 양육하는 입장에서 아이들을 바라볼 때 이 눈높이라는 단어, 그러니까 저의 눈높이가 아니라 아이들의 눈높이에 내가 키를 맞춰주는 것. 그리고 아이들뿐만 아니라 누군가 사람을 대할 때도 그 사람의 눈높이에 맞춰서 그 사람과 함께하는 것. 물론 나보다 눈높이가 높은 사람에게는 내가 막 점프하거나 그렇게 할 수 없으니까 그 사람에게 나의 눈높이로 또 맞춰주기를 원하기도 하죠. 자, 이런 상대방의 눈높이에 내가 맞춤을 한다는 거. 그 안에서 더 깊이 있는 교제가 일어날 수 있고요. 또 그 아름다운 교제를 통해서 아름다운 열매들이 많이 많이 맺혀질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특별히 감사한 것은요, 하나님도 우리 각자의 눈높이에 맞춰서 우리를 대해주신다는 겁니다. 자,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눈높이에 맞춰서 우리를 대한다면 우리는 벌써 이 지구상에 없는 존재가 됐겠죠. 하지만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눈높이에 맞춰서 우리를 대해주시고 또 하나님의 방법대로 더 성장할 수 있도록 우리를 돕고 계십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요, 우리도 하나님처럼 누군가를 대할 때 그들의 눈높이에 맞춰주는 거 중요한 또 삶의 지혜가 아닐까 생각이 드네요. 임담이 값없이 주신 사랑 찬양 듣고 왔습니다. 김대래 피타임 5월 4일 방송 함께하고 계십니다. 생각해보니까 이제 내일이 5월 5일이 되네요. 어린이날. 아, 어릴 적에는 정말 이 날을 제일 기다렸었죠. 1년 중에 가장 기다리고 기다리는 날이 어린이날, 크리스마스, 또 설날 이런 날이 아니었나. 그래도 1년 중 어린이에게 가장 중요한 3대 절기 중에 하나인 어린이날이 이제 내일 돌아옵니다. 예전에는 이제 나를 위한 날이 어린이날이었다면 이제는 어느 순간부터는 나의 자녀를 위한 날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이전에는 선물을 받는 날이었지만 이제는 선물을 하는 날이 됐고요. 이렇게 이제 시대가 변하고 세대가 변하면서 이제 우리의 위치도 바뀌고요. 우리의 역할도 바뀌고요. 우리가 또 바라보는 그 시선도 바뀌어지죠. 어찌 보면 나의 시대도 저무는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아쉬워할 수도 있지만 또 우리의 자녀는요. 바로 나죠. 네, 거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저무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내가 새롭게 시작한다라고 여기면서 정말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 안에서 또 믿음 안에서 바르고 또 정직하게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우리도 잘 돕고 또 밀어주고 끌어주는 역할을 잘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오늘 김대래 피타임 방송 코너 소개해 드리도록 할게요. 잠시 후 2부에서는요, 한 달에 한 권 책을 선정해서, 한 권의 책을 선정해서 책 속에 담긴 보물 같은 이야기를 제가 직접 읽어드리는 시간, 책 읽어주는 밤 시간으로 함께 합니다. 자, 오늘부터 이제 또 새로운 책 함께 만날 텐데요. 어떤 책일지 기대해 주시고 잠시 후에 만나볼게요. 그리고 여러분들의 신청곡 사연들도 소개해 드립니다. 이 방송을 정규 시간에 들으시든, 다시 듣기나 팟캐스트를 통해서 들으시든 언제든지 상관없으니까요. 와우CC 홈페이지 김대래 해피타임 게시판에 남겨주시면 제가 올려주신 글들, 남겨주신 찬양들 소개해드리고 신청곡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오늘도 마무리는 역시 끝내주는 이야기 함께 또 들으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찬양 두 곡, 준비한 찬양 두 곡 이어서 들으시면서 저는 잠시 후에 책 한 권 들고 다시 돌아오도록 할게요.
아버지께서 날 보냄같이 나도 너 주님 당신은 내 삶 구석구석까지 감찰하시며 나를 응원하시는 분 내 길을 밝혀서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며 나를 격려하시는 분 크고 작은 갈등을 겪곤 하지만 항상 결국 당신을 선택합니다 나의 유일한 고백의 대상은 오직 아름다운 당신뿐입니다 나의 유일한 고백의 대상은 오직 아름다운 당신뿐입니다 나의 예배를 받으소서 홀로 영광을 받으소서 주여 나의 주여 주님 당신은 내 삶 구석구석까지 감찰하시며 나를 응원하시는 분 내 길을 밝혀서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며 나를 격려하시는 분 크고 작은 갈등을 겪곤 하지만 항상 결국 당신을 선택합니다 나의 유일한 고백의 대상은 오직 아름다운 당신뿐입니다 나의 유일한 고백의 대상은 오직 아름다운 당신뿐입니다 나의 예배를 받으소서 홀로 영광을 받으소서 주여 나의 주여 홀로 영광을 받으소서 주여 나의 주여
세상에 수많은 라디오 방송국이 있지만 미국의 한 라디오 채널에서는 상업 광고가 전혀 나오지 않는다고 합니다. 대신 감미롭고 격조 있는 선율의 클래식이 24시간 동안 그치지 않고 흘러나오는데요. 물론 라디오 채널을 유지하기 위해 재정이 필요했고 방송국 측에서는 상업 광고를 통해 이 모자란 것을 채우려고 시도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클래식 음악 사이에 이 광고가 나오는 것을 들은 방송 청취자들이 자발적인 참여로 후원금을 모집하여 음악이 그치지 않게 했다라고 하네요. 와우 CCM도 24시간 찬양이 그치지 않는 공간이 되고 싶습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 와우 CCM을 아껴주시는 애청자분들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와우 CCM의 500 후원자가 되어주세요. 힘들고 어려운 시대이지만 그렇기 때문에 하나도 떨어뜨리지 않고 찬양을 흘러가게 하는 데 사용하겠습니다. 지금 와우 CCM 홈페이지 wowccm.net에 들어오시면 정기 후원을 할 수 있는 페이지가 있습니다. 혹은 02-6497-2969로 연락 주시면 자세한 안내도 받으실 수 있습니다. 24시간 찬양이 흐르는 와우 CCM을 위해 함께 해주세요.
친구야, 너를 만나 못다
매달 한 권의 책을 선정해서 그 안에 담긴 보물 같은 이야기를 읽어드리는 시간, 책 읽어주는 밤 시간입니다. 오늘부터 함께 할 책은 신앙의 참견이라는 책입니다. 이 책은 작가와 유튜브 크리에이터로 활동하고 있는 윤성현 씨의 책인데요. 이 책을 통해 오늘날 크리스천의 청년의 3대 현실 고민에 성경적이며 명징한 복음 가이드라인을 제시해 주고 있는 책입니다. 자, 오늘부터 함께 하게 될 신앙의 참견. 그러면 책 속으로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하나님께서 내게 베푸신 세 가지 큰 은혜가 있다. 첫째는 믿음의 가정이고 둘째는 예술가라는 직업적 소명의식이며 셋째는 대한민국 크리스천이라는 정체성이다. 하여 이 책에서 서술하는 나의 설명은 교회 안 사역자들의 복음 설명이 아닌 세상 속 크리스천 예술가의 복음 표현의 연장이다. 하나님께서는 목회를 꿈꾸던 내 고집을 약 12년 동안 신실히 꺾으셨다. 하나님은 성경 말씀과 수많은 책으로 내 말과 글을 훈련하셨다. 지금은 탁월하진 않으나 쓸모 있을 정도이다. 주께서 내게 주신 설명력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일상에 어떻게 적용해야 하는가를 설명하는 데 쓰인다. 이 책은 왜 예배와 말씀 읽기와 찬양과 기도가 유일한 답이며 결국 주께 순복하고 굴종하는 게 가장 지혜로운 길인지를 교회 안 교회 언어가 아닌 교회 밖 일상 언어로 설명한다. 책 제목이 설교나 강해가 아닌 참견인 이유이다. 내 인생은 주님의 것이기에 그분이 내 삶을 종이 삼아 그분의 이야기를 신실하게 쓰시는 중이다. 이처럼 우리는 모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전하기 위한 기능적 도구이다. 이 책의 모든 논지는 오직 주께 영광으로 귀결된다. 일상에서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 사랑할 수 있는가에 대한 내 치열한 고민이 결과이다. 대한민국 크리스천으로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어진 책무는 무엇일까? 그 은혜를 누리고 있는 만큼 더 열심히 배우고 더 알리며 더 살아내야 한다. 그러니 이제 그만 외면하라. 당신의 힘듦은 예수님을 안 믿어서가 아니라 덜 믿어서이다. 정답을 몰라서 괴로운 게 아니라 정답을 너무 잘 알기에 괴로운 거다. 자기 욕구에 의해 신앙을 방임하는 삶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합리화하기를 중단하라. 내가 죄에 묻어졌다고 해서 그 죄의 농도가 옅어지는 게 아니다. 우리 신앙생활을 진심으로 개혁하자는 얘기다. 주님의 크신 은혜를 생각하면 반드시 그래야 한다. 질적 부응은 언제나 조용하다. 독서의 고요함은 뇌를 바꾼다. 그런 의미에서 독서는 개혁이다. 지금 우리의 독서가 감싸고 있는 이 실제적 침묵, 이것이 소음 가득한 세상에 선사하시는 주님의 선명한 신호가 아니겠는가. 파트 1. 연애와 결혼의 참견. 정말 이대로 연애하고 결혼해도 될까? 우리 부부는 산책을 좋아한다. 산책의 핵심은 대화인데 짧으면 1시간, 길면 3시간 정도 우리만의 산책 코스를 걸으며 이런저런 얘기를 나눈다. 무슨 할 이야기가 그토록 많은 걸까? 내 일과 아내의 직장 이야기, 책 이야기, 우리의 간절한 소망, 각자 신앙적으로 깨달은 이야기를 하며 힘들고 지칠 때 서로 토닥여주고 다시 믿음으로 설 수 있게 도와준다. 말하고 또 말해도 대화할 시간이 부족할 정도이다. 아내와 대화를 나누며 난 치유받고 회복하고 성장한다. 아내가 내게 보여주는 사랑 속에서 예수님을 만난다. 행복하고 감사한 결혼 생활은 두 사람의 유사성에 정비례한다. 유사성이란 무엇일까? 첫 번째는 종교이고 두 번째는 신앙관이다. 이것이 어떤가에 따라 삶의 우선순위가 결정되며 둘의 생각과 습관, 실천이 달라진다. 그래서 난 넌 크리스천과 연애하는 크리스천들에게 진지하게 결혼은 준비하는 단계가 아니라면 되도록 관계를 정리하라고 말한다. 이처럼 크리스천은 연애도 결혼 생활도 거룩해야 한다. 이건 선택이 아닌 의무이다. 20세기 최고의 기독교 변증가 C.S. 루이스는 고통의 문제에서 크리스천은 자아를 하나님께 양도한 자들이라고 했다. 그 양도의 목록에는 당연히 연애와 결혼 문제도 포함된다. 아무하고나 사귀지 말라는 말이 아니다. 애인과 배우자보다 나와 예수님의 1대1 관계를 더욱 중요하게 여겨야 한다는 말이다. 연애할수록 예배자의 일상이 무너지는 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연애가 아니다. 반대로 연애 기간과 결혼 연차가 늘어날수록 나와 예수님의 관계가 성장하고 성숙한다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랑의 모습이라는 증거다. 사랑에 빠지는 것과 사랑에 빠진 것이라 착각하는 건 매우 다르다. 전자가 타인을 사랑하는 마음이라면 후자는 타인에게 투영시킨 또 다른 나를 사랑하는 마음이라고 할 수 있다. 안타깝게도 오늘날 많은 크리스천 청년이 후자에 속한 가짜 사랑에 허덕인다. 물론 행복감이나 괴로움을 느끼는 감정 자체는 진짜다. 설탕이 듬뿍 들어간 음식이나 혀가 얼얼할 정도로 매운 음식을 좋아하는 사람이 실제 그 음식을 먹을 때 진정 맛있다고 느끼는 것과 같다. 다만 건강이 망가질 뿐이다. 진짜 사랑은 담백하고 가짜 사랑은 자극적이다. 하지만 자극은 사랑이 아니다. 그런 사랑의 단면일 뿐이다. 인간을 물질 덩어리로만 보는 반기독교적 관점이다. 우리는 우리의 모든 감정의 출처가 하나님이심을 믿는다. 또한 사랑은 곧 하나님이심도 믿는다. 전 인류의 사랑 저작권은 하나님께 있다. 그러나 청년들이 하는 큰 착각 중 하나는 하나님을 구시대 관념에 꽉 막힌 늙은 할아버지 정도로 치부하는 것이다. 당연히 그건 사실이 아니다. 이 세상 모든 걸 그분이 주관하신다. 하나님은 오늘도 살아계신다. 그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위해 결혼이라는 제도를 선물해 주셨다. 세상은 사랑을 성욕이라고, 욕구의 충족이라고 말하지만 하나님은 사랑을 오래 참음과 친절함과 질투하지 않음과 자랑하지 않음과 잘난 체하지 않음과 버릇없이 행동하지 않음과 이기적이거나 성내지 않음과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음과 불의를 기뻐하지 않고 진리와 함께 기뻐함이라 라고 말씀하셨다. 나는 이걸 밥 같은 사랑이라고 부른다. 또 인간의 유일한 행복은 여기에서 시작되며 완성된다고 믿는다. 밥 같은 결혼 생활을 하려면 밥 같은 결혼 준비를 해야 한다. 밥 같은 결혼 준비를 하려면 밥 같은 연애를 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 나부터 밥 같은 사람이 되어야 한다. 그 밥 같은 사람이 되기 위한 자기 개발은 오직 복음으로만 가능하다는 게 내 지론이다. 아내보다 예수님을 영순위로 사랑하는 게 아내를 가장 잘 사랑하는 유일한 방법이다. 당신이 여태껏 옳다고 생각했던 자극을 모두 걷어들여야 한다. 나는 일상성을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이다. 단순함, 담백함, 고요함 같은 것들도 마찬가지다. 이런 것들이 내 표면으로 밥이다. 우리가 매일 먹는 밥은 그 자연스러움과 일상성 때문에 굳이 특별한 의미 부여를 하지 않는다. 그러나 삶에서의 밥은 매우 중요하다. 생명 유지에 꼭 필요한 주요 에너지원이다. 공기와 물도 마찬가지다. 가장 특별하기에 가장 단순하고 겸손하고 조용하다. 예수님도 겸손히 구유에 담기셨고 조용히 부활하셨다. 이런 의미에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연애를 밥 같은 연애라고 비유한다. 팀 켈러 목사는 결혼을 말하다 라는 책에서 우정에서부터 시작하는 연애 결혼으로 설명하기도 했다. 무조건 친구와 연애하는 게 성경적이라는 말이 아니다. 연애를 하지만 자신의 일상성 곧 나와 예수님의 1대1 관계와 그에 따른 생활 패턴이 어그러지지 않는다. 더 나아가 연애할수록 하나님께서 부르신 내 정체성이 더욱 또렷해진다. 즉, 연애도 내 성화의 일환으로 완전히 결합된다. 여기 반드시 따라오는 사단의 열매가 바로 음란이다. 생활의 절제와 인내도 안 되는데 스킨십의 절제가 되겠는가? 아무리 훌륭한 인품을 갖춘 넌 크리스천이라 할지라도 그들에게 음란이라는 개념은 도의적인 차원에 머무르는 경우가 많다. 그들에게는 선과 악을 분별할 수 있는 절대적 기준이 없다. 세상을 바라보는 세계관의 기초가 우연 곱하기 시간이기 때문이다. 또 모든 귀결이 나 자신이다. 내가 좋은 것이 사랑이라는 거다. 당연히 거룩의 개념도 없다. 사랑이라는 감정은 특별하다. 그러나 그 특별함은 밥 같은 것이다. 예배자의 일상성이 보존된다는 것은 신앙과 생활의 합일을 말한다. 주일 버전의 나와 월화수목금토일 버전의 내가 같아야 한다. 연애가 내 신앙생활을 더욱 풍요롭고 깊이 있게 만드는 하나님의 축복의 매개가 되어야 한다. 지금 연애 중인 수많은 크리스천이 진지하게 자신을 돌아봤으면 좋겠다. 예배와 결혼을 하나로 생각하지 않고 나와 결혼할 나이가 아니라는 핑계로 편하게 연애 버전을 따로 즐기고 있다면 가짜다. 밥 같은 연애는 곧 성령 충만이다. 이는 전혀 불가능하지 않다. 본인이 그렇게 안 살아봤을 뿐이다. 예수님과의 관계를 늘 최우선으로 하자. 연인보다 예수님이 먼저인 연애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연애다. 결혼 후에도 마찬가지다. 이 순위가 정리될 때 비로소 우리는 그 원래의 사랑을 맛볼 수 있다. 네, 오늘 책 읽어주는 밤, 윤성연의 책, 신앙의 참견, 그 첫 번째 시간으로 함께 했습니다. 그 어떤 것보다 내 삶의 먼저가 예수님인 것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 그것이 중심에 서고 그것이 기준이 되어서 또 이웃을 사랑할 수 있고 가족을 사랑할 수 있고 친구를 사랑할 수 있게 됨을 깨닫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래서 혹시라도 지금 내가 예수님보다 더 우선순위로 두고 아니면 예수님보다 내가 더 사랑하는 것은 없는지, 그게 사람이 될 수도 있고요, 일이 될 수도 있고요, 어떤 물건이 될 수도 있고요, 잘 한번 고민해 보면서 그것들을 우리가 오늘의 이 책의 이야기처럼 잘 정리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것이 그냥 버리는 것이 아니고요, 재정립하는 거죠. 그래서 내 생각, 내 삶, 내 모든 인생의 가장 우선이 예수님임을 딱 기억해 두고 나머지 것들을 그 예수님 사랑하는 것처럼 대하고 사랑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우리 안에 그런 깨달음, 그런 실천이 임하길 원하면서 계속 함께 달려가 보자고요.
소중한 사람, 그대가 있어 세상이 더 아름답죠. 난 행복합니다. 그대를 만난 건 이 세상이 나에게 준 선물인 거죠.
신보라 사랑합니다. 찬양 함께 듣고 왔습니다. 요즘 그 이 신보라 씨가 잘 안 보이죠? 결혼하고 육아 중에 있어서 아마도 또 그쪽에 집중하다 보니까 TVN에 잘 나오지 않는 것 같습니다. 아, 그래도 이제 TV는 그래도요, 우리 신보라 씨의 목소리로 불려진 노래들 너무 좋죠. 개그우먼이지만 또 가수로서도 열심히 활동하는 우리 신보라 씨, 또 열심히 하나님을 찬양하는 또 그런 귀한 주님의 딸입니다. 더 많은 노래들, 더 많은 특히 더 많은 찬양으로 우리가 또 하나님 같이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기회가 많아 줬으면 좋겠네요. 자, 내일이 이제 어린이날이잖아요. 어릴 적 어린이날을 추억해보면 정말 추억거리가 많더라고요. 어린이날이 되면 이제 저희 아버지는 항상 어린이날이 돼도 바쁘셔가지고 저랑 시간을 많이 못 보내셨지만 엄마 손에 이끌려서 그 기독교 단체들이 이제 여는 그런 어린이날 행사가 있었어요. 아마도 제 기억으로는 이제 노회 주체, 교회, 이제 저희 교회가 속한 노회 주체, 아니면 무슨 시에서 이제 기독교 단체에서 이제 진행하는 그런 어린이 프로그램이 있어서 거기에 갔는데, 그날이 되면 굉장히 많은 선물들도 받고요. 그리고 여러 게임들이 있어서 게임에 참여해가지고 열심히 다른 친구들이랑 경쟁하면서 이제 선물 받고, 또 막 공연도 있죠. 제가 아직도 기억에 남는 거는 모터사이클이라고 하죠. 오토바이. 네, 그 오토바이로 막 자동차 여러 대를 점프대로 넘어가지고 막 점프해서, 와, 그때 얼마나 그 떨리는 마음으로 그것을 지켜봤는지 지금도 가끔 그때가 생각나면 그 떨림이 느껴져요. 그런 걸 생각해보면 이렇게 어린이날을 통해서 저에게 가지게 됐던 이 추억들, 우리 아이들에게도 동일하게 또 잘 전해줘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어린이날뿐만 아니라 이 어릴 적 가지고 있던 추억이 얼마만큼이냐에 따라서 성인이 되어서도 그 마음들이 유지되잖아요. 그 어릴 적에 그때 추억을 생각하면서 함께 기뻐하고 또 사람들도 생각나고 또 그것들이 나를 성장하는 데 있어서 밑거름이 될 수도 있고요. 자, 그런 의미에서 저도 결단해 봅니다. 아이들하고 어린이날뿐만 아니라 더 밖으로 많이 나가서 아이들에게 좋은 경험들도 많이 하게 해주고 또 하나님 만드신 이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의 섭리도 느끼게 해주고 그런 게 부모의 역할이 돼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뿐만 아니고요. 우리 모두가 부모된 우리 청취자분들 그리고 앞으로 부모가 될 우리 청취자분들도 아이들이 어리든 좀 성장했든 그런 시간을 많이 가졌으면 좋겠어요. 물론 이제 아이들이 좀 커서 중학생, 고등학생이 되면 나가자고 해도 안 나간다고 하더라고요. 저희는 아직 7살, 5살, 2살이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못 느꼈지만 그래도 그때가 되기 전에 잘 교육을 시켜서 그때가 돼도 나가자 하면 네! 하고 나갈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만들어줬으면 좋겠다 하는 소망이 있습니다. 자, 이제 김대리 해피타임 마무리해야 될 시간이 됐습니다. 아시죠? 해피타임 마무리는 끝내주는 이야기로 함께합니다. 끝내주는 이야기. 1884년 미국에서 태어난 프랭클 로바크는 문맹자들의 선교사가 되어 성경을 읽을 수 있도록 그를 깨우쳐 주었습니다. 자신의 신앙생활에 대한 확신과 만족을 느끼지 못했던 그는 45세의 나이에 이런 결심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과 내적 대화를 쉬지 않고 그분의 뜻에 온전히 반응하며 살기로 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1930년 1월 30일자로 시작하여 자신의 결심을 일기에 적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열심히 바쁘게 살던 선교사였고 그의 가장 큰 열망은 하나님 아버지와의 끊어지지 않는 교제였습니다. 다음은 그의 일기에 나오는 글입니다. 1930년 1월 26일 매 순간 하나님을 느끼고 있다. 의지의 행동이다. 타자기를 누르는 지금 이 손가락도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기를 바란다. 내가 걷는 걸음을 통해 하나님이 흘러나오기를 바란다. 1930년 3월 1일 보이지 않는 한 손이 내 손을 잡아 이끄시고 또 다른 손이 앞에서 내 길을 예비하신다는 이 의식이 내 안에서 날마다 자라가고 있다. 그 의식이 살아나는데 오랜 시간이 걸릴 때도 있다. 1930년 5월 14일 매 순간 끊임없이 하나님을 만나며 하나님을 내 생각의 주제 삼고 내 대화의 짝 삼는 것. 이거야말로 평생 접해보지 못한 가장 놀라운 일이다. 점점 된다. 사고의 새로운 습관을 기르는 일이다. 로바크 선교사의 모험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성경을 보면 하나님과의 교제는 자연스럽고 본연적인 모습임을 알 수 있는데요. 하나님은 포도나무가 가지에 가까운 만큼이나 우리와 가까우시고 성전에 임재하시는 것처럼 우리의 마음 안에 임재하시며 남편이 아내와 친밀한 것 같이 우리와 친밀하시고 목자가 양에게 헌신하듯 우리에게 모든 것을 바치시는 분입니다. 변치 않은 하나님의 임재 안에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과 늘 함께하는 삶, 더 친밀해지기를 노력하는 삶, 그게 바로 우리의 하루하루의 일과가 되길 바라면서 오늘 김대일의 비타임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지금까지 저는 김대일이었습니다. 여러분, 1분 전보다 더 행복한 시간 되세요.
Just you. 받으소서.